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곰곰이 생각할,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위험했고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가장 위험했던 순간,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이 가장 위험했고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998년 IMF 때 가장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서 뭐 잡도 없고 뭔가를 해도 되지 않는 그때가 가장 두려웠다. 어떻게 우리 집 아이들을 키울지 걱정이 되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장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살아왔던 인생 여정에 따라서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습니까? 저의 경우를 돌아보니까 첫 기억으로 제가 떠올랐던 순간은 제가 애나버에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이 있는 애나버에 제가 3년을 살았는데요. 그때 한날이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연어 때처럼 제가 새벽 기도를 갔었습니다. 눈도 오지 않았고 늘 가던 길이었고 늘 가던 속도로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갑자기 시그널이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사거리였는데요. 저는 연어 때와 똑같이 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의 바닥에 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물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자 갑자기 차가 핵 하고 이렇게 돌았어요. 처음 제가 당하는 일이라서 너무 놀라서 제가 차를 컨트롤해 보려고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막 핸들도 막 돌려보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막 올리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의 차는 계속해서 돌고 있었고 어디에 가서 차가 처박힐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특히나 뭐 앞이나 뒤 아니면 옆에서 차가 오면 아주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다행히 새벽이라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행히 차가 막 몇 바퀴 돌다가 도로 위에 안전하게 그냥 그렇게 멈췄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이 돋고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음을 경험했던 극치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는 아주 극치의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릴 때도 그런 경험을 제가 이미 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축구를 좋아해서 틈만 나면 쉬는 시간에 축구를 했습니다. 하루는 축구를 하는데 다리에 쥐가 났어요. 평생 처음 쥐가 났던 그때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고 싶은데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나니까 그냥 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벌러덩 누워서 운동장에 이렇게 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내가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가 없고 내가 호흡을 하고 싶은데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어느 때냐면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입니다. 내가 나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예요. 이때만큼 위험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만큼 두려운 순간이 없어요. 가령 수술하러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때 굉장히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 본 의사가 내 목숨을 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도 그렇죠. 어디로 갈지 언제 떠날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졸업을 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졸업을 하는 그런 트랜지션 기간이 굉장히 힘든 기간입니다. 내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동태랍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삶이 수동태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죠. 우리의 경우도 그렇죠. 한국인이 된 것,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한국인이 된 것이 아니죠. 제가 뭐 임시가 된 것, 이름이 은욱이가 된 것,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것, 이거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메디슨에 오게 된 것도 제가 능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저를 뽑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메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이 여러분을 뽑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줘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성막을 세웠죠? 자, 여러분 여쭤봤는데요.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입니다. 제가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고 14일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을 했고 2년 2월 1일에 인구 계수를 했고 그 다음에 14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돼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날짜들입니다. 이 성막을 세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중반부죠.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15절 하반부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양상이 달라지죠. 낮과 다릅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항상 어떤 모습이냐면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항상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 기본 세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구름과 불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사막에 찌는 그 더위에 구름으로 그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가 굉장한데요. 따뜻한 불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에 진을 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구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름이죠. 1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냥 머물다가 이제 떠올랐어요. 이동하려고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죠? 곧 즉시 순종하며 행진을 했어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거주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이동했던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크리스찬 인생길의 기본 원칙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시면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면 그곳에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18절이 이것을 해설해주고 있어요. 구름의 모습을 어떻게 해설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라고 모세는 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곳에 멈추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만 여호와의 그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답답할 수 있었겠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러니까 짧게 구름이 머무는 것이죠.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21절이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하룻밤만 구름이 머물렀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날 짐을 풀었어요. 텐트를 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구름이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짐을 싸서 이동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60만 장정과 200만 가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루 동안만 머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21절 하반부입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이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구름이 떠오르기만 하면 어떻게 했죠? 곧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그것이 짧은 기간 머물고 떠나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렇게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되었건 반나절이 되었던 한 시간이 되었던 하나님이 떠나시면 짐을 싸서 이동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2절은 또 다른 경우인데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오랫동안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다시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23절은 결론인 요약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총 9절인데요. 이 9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9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란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 여호와의 명령이 8번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대명사 그들은 이 총 9번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구절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주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떠날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곳 메디슨에 머물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주님 말씀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 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의 요약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갈지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어디에 살지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또한 안전한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구름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구름이 있는 곳이 가장 쿨한 곳이에요. 가장 시원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현대인들을 신유목민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뉴 노마드라고 불리죠. 과거 유목민들이 목축지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유라시아 대륙을 막 돌아다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인들도 직업과 직장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평생 직장 개념도 이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도 테뉴어 받아도 그냥 옮기시더라고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메디슨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미국에 남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유럽으로 가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남미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부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롯 아시죠? 롯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간 경우를 제가 생각하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간 경우를 제가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경우인데요. 조금은 이건 좀 신비스러운 경우인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시카고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타주에 계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시카고가 계속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시카고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칙하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카고의 임지를 주옵소서. 계속 기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 시카고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시카고에 두게 하셨고 그렇게 그분을 인도하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경우가 이제 더 일반적인 경우인데, 제가 아는 대학 선배님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캠퍼스 사역에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 꽂혔어요.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자기의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수가 되어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다고,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어서 아이들을 전공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장소는 이분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3세계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캠퍼스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합해서 그렇게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김용규 씨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책 제목이 신입니다. 신, God, 신이고요. 부제가 조금 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그 책 중에 일부를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한 잘 비유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용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어떤 무한한 바다가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는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출렁이는데, 그 안에 일정한 법칙이 있어 그 법칙에 의해 무수한 물방울들이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무작정 출렁이는 것만은 아니고 거스를 수 없이 강력하고 지혜로우며 거룩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파도가 출렁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모든 물방울들은 잠시 존재할 동안에조차도 오직 그 바다의 뜻과 의지에 의해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강력하고 지혜로우며 거룩한 이 존재의 바다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존재의 바다의 파도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해요. 그리고 그에 의해 그 안에 생겼다가 잠시 후 없어지는 물방울들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인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장 잘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큰 파도와 같으세요. 그 일정한 법칙으로 그 파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작은 물방울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파도타기입니다. 파도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파도를 타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테니스를 치는데 내가 치고자 하는 곳으로 안 가요. 그러면 불안하죠. 졸업 후 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언제 어디로 갈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받아주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출산 후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은퇴 후 노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플지,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지만 역으로 이런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또한 믿음의 여정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컨트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로 온전히 내 삶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믿음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 위 구름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해서 성막 위에 구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구름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구름이 멈추어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지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구름의 행방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메디슨에 더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야 할 때인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지를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말씀드린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반대로 보면 가장 축복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로 보낼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진로도 그렇고요, 삶과 죽음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요. 우리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고 각오를 반복합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했던 것이 있어요. 그 하반부인데요.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습니다. 가든지 멈추든지, 가든지 멈추든지 이들이 계속해서 했던 일은 뭐냐면, 그것은 가고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던 것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그 직임을 계속해서 지켰던 거예요. 이곳에서 언제 우리를 떠나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곳 메디슨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딘가로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 의지나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머물라시면 이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한 가라시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